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화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많은 생각과 그리고 정말 많은 걱정 속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잠잠하게 하시고 갈 길을 비추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강건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일본에서 앞을 볼수 없는 저기 맹인 전도자를 한번 봤어요. 근데 그분은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인 게 아니라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갑자기 원인 모를 그 병으로 인해서 양쪽 다 시력을 잃었는데요. 정말 마흔이 넘은 그런 처녀였지만 머리를 양갈에 곱게 딱 그리고 화장을 곱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눈이 보였을 때 화장을 하던 그런 습관으로 그냥 화장을 했는데 어때요? 하고서 물어보는데 거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고 듣는 사람들이 몇백 명 있는데 그 몇백 명 모인 회중보다 그 앞에 있는 그 분이 훨씬 더 밝은 얼굴이요, 애기 같은 얼굴이요, 정말 환한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그리고 또 어떤 병석에 있는 분들이 맑고 환하게 웃을 때 훨씬 은혜를 받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그들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지를 보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분명히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그 사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들이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다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가진 거 똑같이 우리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다른 것이 나타나지를 않지요. 우리에게 인사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계산해서 내게 유익이 되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그 사람들에게 잘한들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겠느냐?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고 있고 죄인들도 다 하고 있다. 이방인들도 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정말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내고 그리고 속옷을 다룰 때 겉옷을 줄수 있고, 옷을 가져 그럴 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 뿐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큰 기쁨이 안에서부터 샘솟는 그러한 영혼들을 볼때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참 은혜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축복 복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의 그 얼굴과 몸가짐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참 보기 드물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성경은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도 사모하고 또 그들도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지금 살리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슬픔 속에 그리고 너무나 커다란 고통 속에 좌절 속에 있었던 것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항상 머릿속에 보면은 예수님 아니면은 길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항상 그 손에 잡혀있는 그런 조그만 그 어린아이로서 그려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천국을 내게 주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당당하게 이제 이 거리를 활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갇혀있던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분노와 좌절과 슬픔이라고 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정말 왜 나는 이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누구에게 원망해야 될지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셔. 지금 나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은 생명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라.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좌절하지 않았고 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갇혀있는 그러한 스스로의 만들어진 그 벽을 부시고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일본에서 참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고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꼭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아니더라도 그분에게서 많은 감명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그분 자신이 증거가 돼서 지금 남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그냥 지팡이를 갖고 이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흰 지팡이로 이것저것을 이렇게 두드려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많은 그 소리가 들려오고 피부에 그 스치는 바람 속에 그리고 코끝에 그 오는 그 냄새들 속에서 온갖 정보를 이 눈 대신에 온몸이 대신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철도 지하철 그런 데에 그 맹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회사에서 연구하게 되었고 그분이 모델이 돼서 이렇게 그러한 그 연습을 했다 그럴까? 그래서 그러한 비디오를 만들어서 그 철도 관계자들, 그 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그 배우도록 상식적으로도 익히도록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야지 정말 돕는 것이 되는가? 자기가 여자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갑자기 뒤에서 탁 와가지고서 손을 잡아채고 막 앞으로 끌고 간대요. 계단 앞에 가만히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와서 번쩍 든 것처럼 뒤에 와서 이렇게 한대요. 그런 그러한 수치감, 놀라움, 그리고 정말 어떤 때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두렵고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게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한 것들을 맹인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맹인 입장에서.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 자기가 맹인이 되지 않았으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됨으로써 그 알게 된 것들. 그거는 만약에 내가 눈이 보였더라면 절대로 알지 못했으리라. 자기도 그 맹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자기가 그렇게 겪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삶이 많은 맹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었고, 그리고 또 눈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맹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주는 정말 자기가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것들이, 사실 참 어떤 때는 충격스럽고,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는지, 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될때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봐도 또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 투성이에요. 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국 가면 물어본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지.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 독가는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또 어떠한 사고, 그리고 질병,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의 그 모함을 받아서 그 억울함을 잊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든지, 뭐 그런 정말 예기치 않은 그냥 하늘에서 뭔가 불별하게 내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조차 모르겠고, 생각이 정리가 되지를 않지요. 앞이 안 보이지요. 그냥 놀랍기만 하고, 당황스럽기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요? 그 왜요가 우리들에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다 납득시켜 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해 주시지는 않는다 치더라도, 그분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 이 일이 있어서 더 유익했구나 하는 거를 깨닫긴 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참 이상해요, 그거는. 다윗이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았고, 더욱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 역사하심을 더욱 맛보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내게 유익했다. 그것이 내게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그일 자체, 겪는 일 자체를 기뻐하라고 하다든지, 그일 자체가 좋은 일이라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 보고 사람의 감성이나 그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말 미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거고 슬프면 슬픈 거고 당황스러우면 당황스러운 거고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지요. 그것이 반응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건 그래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 일어난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모함하고 해치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다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고 내게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시고 산성이신 거예요. 우리가 도망갈 곳이에요. 세상에서 상황 속에서 느끼는 것,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피할 곳이에요. 애가 뭐가 무섭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막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라. 내가 그리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뭘 지키시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어나지 말라.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그런 것으로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물 속에 불 속에 통과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막에 갔다가 버려진 것 같고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건지는 손이 있고 거기에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영혼에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붙드심과 유익하게 하시는 것과 선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보여져요. 깨달아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뭐를 가졌기 때문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눈이 안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보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온갖 거를 다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온갖 거를 다 이용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것을 새로 개발했다 그럴까 익힌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갖고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거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것이지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생겨진 것은 사실 아니지만 보통 땐안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보인다, 보는 것을 의지해서 살면은 다른 거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고 판단하는 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것들을 나는 이거 할수 있어, 저거 할수 있어, 이 경험, 저 경험, 또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쫓아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하려는 대로 하고 뭐 그런 거가 그분이 얘기하는 그분이 볼때 했던 그런 생활인 거예요. 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월급을 받아서 아버지와 더불어 정말 그 단란하게 사셨던 그분. 그냥 평범한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게 되자 그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은 자기에게 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못하게 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자신도 없고, 누구가 가르쳐주고 누군가 해줄 수도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딸은 그거를 깨달은 거거든요. 나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천국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한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하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길이 이 땅에서도 열린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애써서 하는 거는 내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이 나타나면 그것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우리를 높이시는 일입니다. 더욱 선하고, 그리고 정말 더욱 옆에 사람들,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일이에요. 물론 눈이 안 보인다고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다른 눈이 보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경주할 수 없어요. 자기가 그전에 즐기고 했던 많은 일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즐기던 일을 자기가 자기 육체로 즐기고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뜻대로 살던 그 모든 일을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새로운 길이 생긴 것이요, 새로운 삶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가 그전에 보고서 느끼면서 판단하면서 자기가 살던 그것을 지금 안 보이게 된 지금에도 그걸 적용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살던 그 삶의 버릇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습관으로 생각하고 그 습관으로 결정하고 그 습관으로 생활하려고 하면 우리는 굉장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거 아는 만큼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고 정신병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복음으로 서서 정말 믿음에 서서 하나님 쪽에 온전히 붙어서 살질 못하고 두 마음을 갖고 구습을 갖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실질적인 머리와 마음이 다른 그런 생활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모두 다 그러니까 하면서 웃어넘길 수도 없고 자꾸 자책은 들고 자꾸 정죄감은 오고 비관도 오고 그러면서도 그거를 남한테 밝힐 수도 없고 그런 속에서 점점 안이 곪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옛것을 지나갈 겁니다. 옛것을 갖고 오면 안 돼요. 뭐 그것은 옛것으로 좋게요. 그 옛 삶이 좋았던 나빴던 뭐 재밌었던 어땠던 상관없어요. 하여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눈을 보고 자기가 봄으로서 판단하면서 살던 눈으로 봄으로서 정보를 그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했던 그 모든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의 정력과 욕심이 다 같이 못 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고예요. 나로 인해서 살려고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다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시는 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 마음에 지금 와 계시니까, 우리 몸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이끌려서 살면은 내가 눈이 안 보여도 내가 눈이 보일 때 갈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던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지만 주님에게 이끌려서 생명길을 가는 길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6절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손에 계속 이끌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손 놓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손 놓는 순간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안전하게 그 생명길로 인도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하신 손이에요. 정말 이 손만 갖고 될까? 충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으려고만 안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우리를 다른 거에게 빼앗기시는 일도 없고 그리고 절대로 놓지를 않으십니다.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거기에 순응해서 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던 그 예수님. 예수님 따라가야지만 내 몸에 익혀질 수 있는 생활 속에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겸손이에요. 외모를 보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분이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것만 했다. 그것이 그분의 겸손입니다. 그거를 자원해서 한 것이요. 늘 한 것이요. 마음으로부터 한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어떤 모양을 했다. 어떻게 앉았다. 어떠한 목소리를 냈다. 뭐 이런 것 갖고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지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었고 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힘껏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아무르면 자기가 그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정말 자기들은 스스로 옳다고 지금 의롭다고 믿은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나올 때그 바리새인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를 의롭게 믿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자면 십일조도 내고 있고 주일 성수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새벽기도 가고 있고 뭐 금식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다 지금 난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줄때 그래 나는 칭찬할 받을 만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저 사람보다는 낫다. 저 세리보다는 낫다. 뭐, 제가 몇 번씩이나 결혼하고 하는 거를 제가 장려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 종사했다 그럴까? 이혼하지 않고 산 그러한 사람들이 결혼을 몇번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없이 여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 나온 사람들이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을 없이 여긴다든지, 아니면 금가락 찢긴 사람들을 더 여기고 남루한 사람들을 없이 여긴다든지, 외모가 그 근사한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른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그냥 당연시 여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거를 뭐라 그런 마음이니 그런 잣대가 있니 네가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봐 그러면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야. 네가 그런 눈으로 본다면 그건 하나님 눈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금 네 의를 가진 거야. 너 옳다고 지금 그거 보고 있잖아. 말하자면 우리는 그러한 잣대를 가질 때 내가 틀렸다를 인정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니까.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잣대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틀렸으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으로 따지세요. 외모로 따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한 게한 개도 없어요. 정말 가장 부패되었고 가장 정말 음침한 우리도 들여다봐도 알수 없고 찔러봐도 알수 없고 뭐 해도 알수 없는 그러한 무적행속 같은 그러한 늪 같은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꿰뚫어 알고 계시거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리 너희들이 의롭게 생활한다 그래도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자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우리 자신하고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옛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너는 이제 그 옛것을 좇아서 살지 않아도 돼. 아니, 살면 안 돼. 너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맹인 여자분이 그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가 정말 그 자기가 갇혀있던 자기 연민이라는 그 유리깍 속에서 뛰어나오는 거기까지 그분이 얼마나 고통했겠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밖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막하고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가 뭘 어떻게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 자기를 걱정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이것저것 했을 때 그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딱 눈 하나 안 보이게 되었는데 그분은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오는 그러한 충격 속에서 다른 건 그대로 있어도 그 충격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일, 그분과는 좀 다른 경우를 할지라도 나름대로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손만 이렇게 내 손이 그 주님에게만 잡혀져 있으면 우리의 길은 안전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갔던 그 길보다 내가 뭐가 유능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뭐 했던 그 어떠한 삶보다도 더 자유롭고 더 윤택하고 더 부여하고 그리고 더 복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우리가 듣지만 그게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내가 그거를 소망하고 내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있지만 내 믿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다를지라도 아, 그 사람은 굉장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믿음 없고 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믿음의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능하신 손 그것만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갈 수 있어요. 한 발 한 발.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따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고 하나님 없으면 못하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것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정말 너는 왜 그래? 왜 그 모양이냐? 넌 그것도 모르냐? 하고 없이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우리를 꼭 잡고 더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더욱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복된 길. 그래서 주님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이제 내 길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길을 우리는 가니까. 주의 길은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을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 주님에게 이끌려 가는 길이 주의 길입니다. 그 길은 찾는 자도 드물대요. 그 지경이 안 되면 내가 두 손 드는 그러한 자리에 안 가면 우린 두 손이 안 들어지는 것 같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살았던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뭐 하고 싶다 하기 싫다 나의 어떤 육체의 소욕과 나의 그 잣대에서 나온 것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그것에 익숙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잘해야 훌륭한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만족도 오고 기쁨도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의욕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육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나를 이끌시어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내 스스로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데 염려와 모든 걱정을 다 주께 맡겨라. 거기에서 염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염려라는 게 극한 상황에 되면은 염려조차도 어떻게 딱 죽음에 맞대면은 죽고 사느냐 문제 되면은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플 때 보면요. 가장 아픈 게 느껴지고 그 아픈 게 나면은 그동안 느끼지 않았던 다른 아픔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염려라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알아야 되겠고 가야 되겠고 해야 되겠고 한 그리고 나의 바라는 것이 될까 안 될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해하던 것이 잠깐 뭔가 해결된 것 같아서 기쁘다 할지라도 또그 다음에 구름이 끼고 또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시 걱정하고 다시 염려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정말 괴로움이 하루하루 그날그날에 촉하게 있는 인생길입니다. 염려라는 자체가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께 맡기래요. 염려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육의 성정이 계속해서 그 불신의 씨에서 나오는 그런 싹이 염려 걱정입니다.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하나, 희게도 검게도 못하는 그런 너희들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가지 않으면, 그분이 공중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먹이시며, 입히신다 하셨고, 또, 정말 그냥 싸구려 헐값에 덤으로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하다 하셨는데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다 배치하시고 다 운행하시며 그것들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하나를 부르신다는 그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는데 그 능하신 손에 있는데 너의 염려를 그분에게 맡겨라 해요. 그분이 너를 권고해 주신다. 그분이 너를 아셔. 너의 사정을 아시고 너의 모든 걸 아셔. 근데 그분은 너의 아버지요. 그분은 너를 사랑하셔. 그분은 우리의 정말 성정을 아셔서 우리가 그냥 진토로 만들어진 그 질그릇인 것을 아시고 낮에 해에도 밤에 달에도 우리가 상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권고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걱정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돌봐 주신다. 근심 걱정은 계속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맡기면 근심 걱정에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의 거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또 일어나도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 또 대부분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염려하는 자체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를 해치는 일이요. 정말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일이요.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죽음이 다가오면 죽느냐 사느냐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염려는 다 그때는 뭐예요?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살려지면 어떻게 사느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저희 제부가 교통사고에서 정말 중증으로 두달 반이나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살리시고 정말 여기저기가 다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의식 상태에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뼈를 다 붙여주시고 그뼈 속에 신경 하나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고 너무나 그 몸에 그 중상 입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이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어주신 그 의사의 손길과 여러 사람들의 손길, 기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은혜고 감사였던 그러한 것이지만, 지금 이제 1년 반이 지난 가는데요. 목회도 못하게 되었고, 신학교 교수였는데 지금 신학교 교수로서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앞으로의 생활이나 앞으로의 사역이나 앞으로의 삶의 어떤 진로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래요. 전 이상하게 제 주위에 참 이 뇌를 다친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뇌출혈로 뇌수술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실어증에 걸리셨고, 그리고 제부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를 손상받았고, 그리고 저희 손녀딸 중에 하나도 어려서 뇌수술로 인해서 지금 그 뇌라는 거는요, 한번 그 손상을 입으면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회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는 그 증세, 그 후유증은 어떻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 다른 것들이 이제 그 보충해줘서 생활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 지장이 없게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손상 자체가 회복되지는 않는 거예요. 태어나서 4개월 반 만에 그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어떤 손상이 그 아이에게 나타날지 잘 몰랐지만은, 지금 4살, 5살 되면서 그 아이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손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생 갖고 갈 것이라고 지금 그 전문의들이 판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뇌의 손상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인격을 바꿔주는 것 같고 성격을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의 손상을 입기 전과 그 뇌의 손상을 입은 후가 다르고,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했는데 혈압하고 혈당하고 산소 그 공급의 어떤 수치에 따라서 전혀 사람이 달라지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는 저 사람의 성격이 저렇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른 이렇게 가치관이 이렇다든지 하고, 그 했던 그 소위 말하면 정신적이라고 한 그 세계, 근데 그게 육체의 뇌의 어떤 신경, 어떤 혈관의 막힘, 정말 산소 혈당의 그 공급에 따라서 뇌의 기능 자체가 달라지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라든지 정신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뇌의 손상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오는구나 하는 거를 배우고, 아, 우리가 사람 보는 눈, 정말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정죄하는 것들, 특히 우리가 그런 거를 영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 자리에서 그 헤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얼마나 우리가 무식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인도 알 수 없고 우리도 알 수 없고, 그 병이, 그 뇌의 손상이 우리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그래서 천국 못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손길이 방해받거나 못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장애를 가진 분이 그 장애가 심하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기도 그게 안 되고, 노인들, 병약한 사람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안 살려요? 또 건강하다고 했던 사람도 그렇게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때에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염려 걱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질 수 없는, 그거를 져봤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그만일 하나도 우리가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걱정해 주신다를 믿음으로서만이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근심 걱정하지 말라가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널 책임지니까. 부하려 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내일도 우리의 먹고 입을 거 하나님이 내일도 계시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없어져도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먼저 죽으시거나 하나님이 먼저 없어지실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그 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보장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걱정해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고 계시니까 너희들에게 염려는 합당치 않다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있으면서 나 일생 뭐 먹고 살까? 나는 어떡할까? 그걸 짐지고 있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빠가, 엄마가 나를 돌봐. 나를 걱정해주고 있어. 그럼으로써 그냥 쌕쌕 잘수 있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아이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다 알고, 뭐를 다 알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뭐를 해야지, 어떡하나, 그러면은 그 아이는 미쳐버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른이라, 그건 애기니까 그렇지. 어른이니까 알건 알아야 되고, 할건 해야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알면 되고, 하게 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건 알고, 할건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우리를 살려요. 아니요.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를 해치고, 오히려 우리에게 머리 복잡하게 정말 마땅히 봐야 되고, 마땅히 가야 되는 그 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을 방해할 뿐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 어린아이 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철부지적이고 미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보호와 그러한 것을 받아야만 산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누를 끼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거니까 오히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 눈이 안 보이게 된그 자매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우심대로 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자매를 위로했고, 그 자매를 봄으로써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염려를 버리고, 그 하나님께 그 염려 다 맡기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그분이 나를 그 정말 걱정해 주시니까라고 이제 그분 안에서 평강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사는 그 길에 전심전력할 때에 지금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우리를 시선을 돌리게 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러한 세력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어떠한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평강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어린아이같이 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도록,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좇아서 사는 그 길을 전진할 수 없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그러니까 깨어라.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럴 때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는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근신한다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나님 바라보고자, 하나님 쫓아가고자의 온갖 초점을 다 맞추기 위해서 근신하라. 다른 것을 정리하라예요. 우리의 시선을 두리번거리게 만들고 우리의 머리의 생각을 그 분산시키는 하나님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만 바라며 그분만을 쫓아가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방해하는, 그거를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을 다 끊어야 됩니다. 그게 근신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 말도 듣고 하나님 말도 들으려고 그러면은 사람 말은 육신의 귀로 듣지만 그거는 우리의 육의 귀가 그냥 활짝 열려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라. 우린 꿈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의 내면을 빛 가운데서 다 벌거숭이들에게 보고 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음침하고 늪 같은 그러한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패된 썩은 것이 까득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그 속에 빛이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빛 대신 주님이 좌정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주님의 빛은 다른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비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먼저 다 벌거숭이 되게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 계시다면은 내 마음이 벌거숭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그 생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자고 있으면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은 괜찮아. 내 생각은 괜찮아. 근데 빛 가운데 가면은 괜찮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그냥 자비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서 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드러난 내 모습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괜찮아. 마귀는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송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세상 탓, 하나님 탓하게 만들어요. 해칠하게 만듭니다. 나무 뒤에 숨게 만듭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안에 내면이 드러남으로 죄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고 더러움이 드러나고 치우침이 드러나고 상한 것이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그 뒷걸음질 치거나 숨거나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회치를 하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보상하려고 열심히 일함으로 열심히 헌금함으로 하나님한테 뭔가 보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갔다면 지나간 거예요. 정말 주홍같이 붉은지 흰눈같이 되었다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사 하나님의 의의를 입혔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랍니다. 믿음으로 굳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며 신실하게 지키시며 능히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분이요. 나타내실 분입니다. 저를 대적하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요.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 너 이 세상에 사는데 그래도 세상의 것도 따라야지.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을 해치거나 사람들을 해치는 삶 살지 않아요.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축복하는 삶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런 삶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니까 세상 법도 지켜야 하는 거는 뭐 교통적이고 어떤 하나님의 질서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그리스도를 좋게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를 대적하라 하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 그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 겪는 것,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복음 때문에 받는 그러한 일들도 겪어요. 근데 여기 저를 대적하라 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너만 겪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정말 팔다리가 부러져서 피가 철철 나는 것보다 내 손끝에 바늘 찔린 게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우리입니다. 내 발등에 불이 큰 거지 다른 데가 다 타버려도 그거가 지금 큰 게 아닌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왜 나만 이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나를 놓고 자꾸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지금 그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계략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략이에요. 우리들이 그 나라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갖고 그 정말 세상보다 자기가 큰 하나님보다 자기가 큰 그러한 잣대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연민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를 가장 진리에서 떠나게 하기 쉬운 그러한 꺼리가 됩니다. 어떤 분이 정말 참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슬프고 그리고 괴로운 일을 당하셨는데 저희 기도하는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정말 정신안정제가 아니면은 잘 수도 없었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기도하는 집 식구들 주위에 보면은 그분이 겪는 것보다 더한 거를 겪고도 지금도 그걸 겪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소망있고 주님 때문에 보람있게 사는 그러한 지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물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거가 자기한테는 제일 뜨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남의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겪은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큰그 정말 불 속에 물 속에 그 용광로 속에 그 지나온 그것들을 그분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더 복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교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빈곤이 된다. 부자들 속에서만 살면은 저기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비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고통은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이 정말 복음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겪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도 그 황당한 일들, 그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주님을 만나면, 그러한 중에도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그러한 중에도 주님에게 이끌려 살면,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구원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슬픔 뿐인 이 세상에 그 삶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내고 멸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는, 잠깐 고난을 받는 그 우리들을, 그 고난이 선을 행하되 왔는지, 우리가 죄를 져서 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떠한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냥 같이 겪는 건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히 한다. 하나님은 따지시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따지지 않으셨어요. 길 잃은 양을 품에 안을 때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 그분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요, 오히려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주제, 우리의 수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우리에게 그분의 것을 주시기 원하고 그분의 것으로 살리시려 하고 그냥 복 주시고 그냥 깨끗하게 하시고 그냥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냥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두손 벌려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친히 하신다. 우리의 노력이나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권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권력은 주권입니다. 그분의 모든 지배력, 통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이 주권자시며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통치자이신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신 분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요 주권자시. 정말 그 뜻대로 이루시고 그 영광을 친히 그분의 열심으로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터를 경건케 하시리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리라. 우리의 삶이 매일 우리의 믿음을 치과 부르듯이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더욱 하나님의 붙들림에 강하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다면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살리우심을 받고 있는 복된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요. 우리를 해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넘어진 우리를 오늘도 세우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일 많은 이 세상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 말씀으로 늘 비추시사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정말 그 삶의 축복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복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